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 박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주요 7개국, G7,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혜국 대우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혜국 대우가 박탈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산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세계 경제로부터의 고립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또 러시아로부터 해산물과 주류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수입 역시 금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세계는 함께 푸틴 대통령에 맞서고 있다면서 이 나라들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있고 미국은 고가 시계화, 자동차, 의류 등 첨단 미국 제품의 러시아 유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추가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은 미 의회 양당의 초당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푸틴 대통령의 미리 계획되고 이유 없는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 폐지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발표에 앞서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등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11일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우크라이나가 생물무기를 제조했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습니다. 러시아는 10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생물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해왔다고 비난한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이 러시아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누구도 어떤 종류의 화학 또는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8년에도 또 다른 옛 소련 국가였던 그루지아 내 실험실에서 미국이 생물학 무기 실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세계 주요 7개국 G7 에너지 장관들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기요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10일 G7 에너지 장관들 간의 화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기요다 경제산업상은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장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기요다 경제산업상은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면서도 각국 장관들은 향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G7 에너지 장관들은 또 원자력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등 에너지 원료 다양화를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기요다 경제산업상은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G7 장관들과 유럽연합이 산유국들의 생산을 늘리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콜롬비아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는 두 나라의 특별하고도 긴밀한 관계에 따른 인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될 경우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 적용에서 제외돼 미 군사 기술에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나토 동맹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적용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콜롬비아 외에도 카타르 역시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2개 이상의 나라가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됐는데 여기엔 아르헨티나와 호주, 브라질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초당적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을 핵심적인 협력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한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핵심 현안들에서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대선에 앞서 미사일 시험에 나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선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And you heard this from the president last night, but we congratulate President-elect Yoon Suk-yeol on his election.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 경제 관계, 국민들의 긴밀한 우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경제적 유대, 공급망 등 국제사회의 핵심적 도전과제는 물론 두 나라가 직면한 안보 문제에서도 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also it of course includes deepening our cooperation on some of the security challenges that we both confront and at the top of that list when it comes to the Indo-Pacific.
프라이스 대변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 명단의 가장 위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 무기로 인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 있어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대해 북한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이 최근 몇 주간 북한에 대해 여러 제재 조치를 취했고 안보리도 긴급하게 이 문제를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flagrant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ve imposed a number of.
이어 미국은 이 와중에도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다며 우리는 이 도전에 외교적 접근법을 취할 의지가 있으며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없고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진지하고 계속적인 외교에 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초당적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과 한국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9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한 동맹과 양국 국민들의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향후 윤 당선인과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윤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에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쿤수 상원의원은 미한동맹은 영내와 세계질서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하면서 윤 당선인이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새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강한 보수로서 미한동맹의 탄탄한 기반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영내와 세계의 다양한 도전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한다면서 그의 지도력이 한국의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자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과 미셸 스틸 하원 의원도 9일 트위터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크리스토퍼 델코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며 서로의 안보를 필요로 지키기로 약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경제와 기후협력, 보건의료, 첨단기술 등 모든 의제가 미한 간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델코스 대사 대리는 윤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올해는 미국과 한국이 수교를 맺은 지 140년이 되는 해인데 미한 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굳건하고 물샐트 먹고 탄력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왔고 미래 과제와 위협에도 대처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양국 전략적 동맹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코스 대사 대리는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참여 확대를 시사했던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문제에 대해 정상 차원의 쿼드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정해진 게 없지만 호주 멜버른에서 실무 회의가 진행된 것을 보면 쿼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시면 잘 아실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식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제20대 한국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을 포함해 미한동맹과 대중국 정책 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진보적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간주됐다고 평가하면서 보수 정당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 관리의 부패 스캔들, 성폭력 피해 폭로 사건 등 정부의 실책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와 공정사회에 대한 희망이 반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평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맹렬히 비판한 윤 당선인이 집권 후 현 정부의 진보적 의제,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대북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당선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입장과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축소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무의미하며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춰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온 점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북한이 윤 당선인의 강경한 대북관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북한 문제는 윤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첫 번째 대외정책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보수적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재편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한 진보 정권 집권 동안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비핵화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극적으로 진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 자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취하는 데 있어서도 서방 국가나 일본 등에 뒤처진 것에 유감을 표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의 외교정책의 전략적 함수가 한반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까지 확대될 것이며 등거리 정책이나 중립정책 대신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은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전임 정부에 비해 강경한 노선으로 평가하면서 물러나는 진보 정부 정책과 단절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상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고 이번 선거 결과가 입증하듯 이념과 지역, 세대와 성별에 따라 견해차가 극명하게 부각되면서 윤 당선인의 정책 추진이 많은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 방송은 북한과의 교착 상태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매너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한 보수주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승리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면서도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전화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백악관은 윤 당선인에게 기후변화에서 공급망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에 앞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북한의 위협 고조와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 고조가 윤 당선인의 주요 외교 안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 간 대화가 장기간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교한 비핵화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강력한 국방태세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줄곧 강조해왔다면서 이 같은 태도가 북한에게는 강경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으며 남북관계가 냉전시대 적대관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당선인이 대북정책 못지않게 대중국 관계에서도 현 정부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세계적 투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구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더 열성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에는 한국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이 중국에 덜 의존하도록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BC 방송은 윤 당선인이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동맹 관리가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더 친밀한 관계는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대중국 입장을 취하려 할 수 있지만 경제적 결과에 직면할 경우 이 같은 의지는 약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가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주목하면서 특히 일본과의 관계 진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과거 역사적 갈등에 대한 한국 내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윤 당선인의 승리는 한국의 외교 정책을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쪽으로 재조정할 것이라면서 미한일 3국 공조 강화가 역내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거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에 관심이 있지만 북한의 나쁜 행동을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정박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0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북한의 나쁜 행동을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 know that there's been, as you mentioned, some calls for reducing sanctions or lifting sanctions or putting a lot on the table to get the DPRK to...
박 부차관보는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리와 대화하도록 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해제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많은 것을 올려놓자는 요구가 있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진전시키고 입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 완화를 제공하자는 사람들의 의견에 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우리는 실용적이고 세밀하게 조정된 접근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전향적이고 상대에 호응한다는 점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 의무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억제하려는 것이 그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외교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북한의 나쁜 행동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you've heard the deputy secretary and the secretary say that we harbor no hostile intent. And the situation is such that it's important for the DPRK.
박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국무장관과 부장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상호 우려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내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대한 바람이 우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미국은 제재 이행과 국제 의무 준수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s important to, you know, kind of understand that we can only do so much in offering dialogue if the other side is not interested.
박 부차관보는 상대방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대화를 제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북한이 동의하고 협상장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호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취약 주민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지하며 그 일환으로 미국 정부가 UN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도주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박 부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COVAX has offered vaccine assistance and the previous administration has offered pandemic related assistance as well. We currently have no plans to
박 부차관보는 백신 국제 공동 구매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했으며 전임 정부도 팬데믹 관련 지원을 제안한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 없지만 북한 내부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영향을 주는 보건 우려를 완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이밖에 미한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며 모든 도전에 대한 바이든 정부 접근법의 원칙은 동맹 파트너와 함께 대응한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있어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시작 때부터 한국, 일본과 모든 단계에서 함께했기에 정책 발표 이후에도 양국에서 놀라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기후변화, 공급망, 영내 평화와 경제안보, 법치주의 강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역량 개발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많이 할수록 좋다면서도 한국의 차기 정부와 상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케무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재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위협할 역량 개발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he threat is real and it appears that he's trying to develop capabilities to defeat our systems.
라케무라 사령관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한반도 군태세 점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미사일 위협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국령인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이 자신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높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time there's one of these launches, and if you just recently read, we've increased the readiness level.
라케무라 사령관은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훈련이 많을수록 좋지만 차기 한국 정부와 상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at will be determined as the new administration comes in and working with
라케무라 사령관은 사령관으로서 당연히 훈련은 많을수록 좋지만 앞서 말하는 건 어렵다며 자신은 가능한 한 모든 각국 부대에서 많은 훈련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연합훈련은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연합훈련을 취소시켜 미국과 한국의 준비태세를 약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케무라 사령관은 미한 양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성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한국군의 역량과 전작권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선 관측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It's hard for me to predict right now based on the capabilities that the Korean military has.
다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의사결정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 두 국가사령부 간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still a bin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between both national.
라케무라 사령관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대중정책과 관련해선 조짐이 매우 좋아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We'll reach out to his transition team and I look forward to, you know, taking what he talked about in his campaign.
라케무라 사령관은 윤 당선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은데 미국과 한국의 협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의 인수위와 접촉해 선거운동 기간 언급된 것에 대해 듣고 한국에 대한 방어와 역내 안정유지에 관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짐이 매우 좋은 것 같다며 보수 진영에서 보인 모든 것과 윤 당선인의 접근법, 국방에 관한 초점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행 시 어떤 모습인지는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케무라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차기 한국 정부와도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an intangible relationship here that we have to continue the
라케무라 사령관은 북한과의 관계는 무형의 관계라고 규정하며 대북 외교 과정이 작동하고 한반도 평화가 궤도에 오르도록 향후 한국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잘 협력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와도 잘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자주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케무라 사령관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외교, 경제, 문화적 관계에 주요 변화는 없어 보인다며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 선언을 중국 관계에서 우선순위로 담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 relationship that they have, a diplomatic and
또한 중국 문제는 여전히 한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케무라 사령관은 한일 관계 개선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라케무라 사령관은 윤 당선인이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군 당국 대표들과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도 진정으로 미한 관계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라케무라 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리는 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는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공격 계획 중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고 미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재무부의 신규 대북 제재와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체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올해 2월 26일과 3월 4일 북한의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들이 북한이 개발하는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를 동원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시 연달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을 쏘아올린 뒤 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는 이 체계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열병식에서 공개됐고 202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에서도 전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의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다만 2017년 북한의 세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들과 달리 올해 두 차례 시험 발사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들은 북한이 최대 사거리 발사 시험에 앞서 일부 요소들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최대 사거리 발사 시험을 위성 발사로 위장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북한의 이러한 시험 발사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이며 영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은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고위 관리는 과거 실험과 달리 북한은 이러한 긴장을 높이는 조치들을 숨기려 했다며 미국이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전략적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적 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며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며 이러한 시험의 자세한 세부사항을 유엔 등에서 다른 동맹, 파트너와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정보를 갱신하고 공개하는 만큼 동맹들도 앞으로 몇 시간 뒤, 며칠 뒤 북한 체계의 기술적 부분에 대해 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외교에 대한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미국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11일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신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이번 주 초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서해에서 정보와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내일은 재무부가 북한의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외국의 물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동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재무부 조치의 세부 사항을 미리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리 밝히면 잠재적인 타깃들이 도움이 안 되는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며칠 내로 다양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불법적이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의 결과가 따른다는 점과 국제사회가 이러한 행동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길은 외교적 협상을 통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알리려는 의도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도 다시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우리가 이미 밝혔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우리는 계속 외교를 추구할 것이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협상 테이블에 진지한 합의가 있다면 김정은과 만나는 데 열려 있다고 앞서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봤듯이 정상회담만으로는 진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실무 협상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진하는 결정은 긴장을 높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 시찰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정찰 위성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ICBM 발사를 위협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의 객원과 현대화 목표를 밝히면서 앞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형 운반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 조립, 연동 시험 시설 확장, 연료 주입 시설 증설, 로켓 엔진을 시험하는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장 능력 확장, 야외 발사 참관장 신설 등을 지시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발사대와 로켓 이동 레일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약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정찰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기 위한 장거리 로켓은 ICBM과 기술이 거의 유사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10일엔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해 5개년 계획 기간 내 다량의 군사 정찰 위성을 태양 동기 극궤도에 다각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정찰 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직접 관련 주요 시설들을 시찰하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정찰 위성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데 따라 ICBM 발사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단계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0도 엔진을 개량한 형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사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것을 위한 일종의 준비를 하는 지시를 내기린 거죠. 태양절 전에 아마 사출 실험을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두어 차례 그렇게 엔진 실험을 지상에서 한 다음에 4.15 태양절에 맞춰서 위성을 이제 아마 끄집어내서 이동을 시킬 겁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시찰 보도는 미국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화성 17형이라고 평가한 발표와 같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딴 현지 지도는 정찰위성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며 미국과 명분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해의 위성 발사장에 아예 가버리는 형태로 김정은이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결국 자신들은 ICBM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미국은 ICBM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 간에 일종의 밀고 당기기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북한의 뭐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는 모라토리엄 파기한다는 얘기한 적은 없다. 근데 그쪽에서 그걸 파기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우리 파기한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정찰위성 개발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미국을 향해 ICBM 발사 위협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북한의 이런 의도를 알고 선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아주 작은 스텝으로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지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결정적인 행동으로 가는 준비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모라토리엄 자체를 점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막거나 또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북한이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자꾸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의 발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을 시작하면서 제재를 통한 관리로 변하고 있는데 이게 오바마 정부 때처럼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이번엔 좀 더 제대로 된 그러한 대북 강경책이 동맹국들과 함께 뒤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사전에 함으로써 북한을 미리 좀 관리해보려는 그러한 의도가 짙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며 쏜 탄도미사일이 ICBM 성능 시험이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 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최대 보수단체의 정치 행사에 탈북민 인권운동가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은 미국 전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온 보수파 운동가와 선출직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연례 정치회의입니다. 미 보수연합 ACU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난 197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최대 보수 정치 행사로 자리잡은 CPAC 무대에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북한 인권운동가가 섰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이 행사의 첫날 주제 토론에 나선 이현승 씨. 하와이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단체 원코리아의 워싱턴 지국장인 이 씨는 첫날 행사에서 나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라는 주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출신 캐서린 맥팔랜드 씨는 이현승 씨를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 소개에 앞서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습니다. 맥팔랜드 전 부보좌관은 세계 최대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해체로 옛소련을 재건하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평생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댄 슈나이더 미국 보수연합 ACU 사무국장은 베네수엘라와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산주의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 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어나 처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다고 소감을 밝힌 이현승 씨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미국인들을 위해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생각해봤다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So today we are here and we are staying in a beautiful hotel. If we are in North Korea, we cannot stay in this beautiful hotel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regime. And you cannot travel from DC, Virginia, Maryland without any permission by the government. And also,
이현승 씨는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호텔에 와 있지만 만약 북한에 있다면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하고 이곳으로 날아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곳이 북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이어 만약 당신이 북한의 독재자를 비난하는 의견을 말한다면 무슨 일을 겪게 되냐는 슈나이더 사무국장의 물음에 연좌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를 비난한다면 당신과 당신의 할아버지와 딸까지 사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3대가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겁니다. 슈나이더 국장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며 진보 성향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현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 후보 모두 인권 변호사 출신임에도 북한이나 홍콩의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한 정당이 통제하기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함께 싸우고 자유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7년 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던 것은 30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독재 정권 아래 노예가 되거나 목숨을 걸고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자유이기에 우리 가족도 목숨을 걸었다며 북한 주민들 역시 자유를 위한 탈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Freedom is more valuable than life. That's why I decided to escape. And so many people do not stop escaping for freedom. And I think everybody here in the new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 등 일부 기독교 매체는 이날 이현승 씨의 연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현승은 수십 년 동안 김씨 왕조의 잔혹한 독재 정권으로 운영되어 온 북한에서의 생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씨의 증언 전문을 소개한 겁니다. 탈북민이 CPEC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씨는 지난해에도 한국 내 탈북민 북한 인권운동가 강철환 씨 등과 함께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올해와 달리 핵심 주제를 다룬 무대에 선 것은 아니었고 소회의실에서 소규모로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현승 씨는 탈북민으로서 미 주류 사회에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소감이 남다르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일단은 그 메인 스테이지에 초청받아서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물론 그 CPEC이라는 그 행사 자체가 뭐 보수 정치 행사만의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 정치계의 한 측면에 있어서 제가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독재 정권에서 겪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경험을 공유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저도 북한이라는 사회의 이 폐악성에 대해서 이제 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씨는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에 대한 대처는 미 정치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행사의 후원단체인 KPEC이 CPEC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토론회는 모르스단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이성윤 터프츠대 플리처스쿨 교수, 그랜트 뉴섬 CPEC 회장,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 토론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패널들이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 법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기에 미국인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도록 하며 이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르스단 전 대사는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와 관련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확산시키는 것, 미국의 개입을 막는 것, 한반도를 무력으로 손에 넣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종전선언은 북한의 이런 목표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는 단 한 번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적이 없으며 북한 역시 평화적 의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평화선언을 한다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해 5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앤디 김, 그레이스 맹, 로칸나 하원 의원이 발의했고 현재 33명의 민주당 의원과 1명의 공화당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법안은 또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한반도 세상,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소,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인간 안보와 환경, 지속 가능성의 투자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해 지난해 12월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의 주도로 35명의 하원 의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실시된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쟁을 막는 것은 말뿐인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2도, 낮 17도, 양덕 아침 영하 2도, 낮 13도, 신의주 아침 1도, 낮 13도, 구성 아침 영하 1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 9도, 강계 아침 영하 5도, 낮 12도, 희천 아침 영하 2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고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3도, 낮 13도, 개성 아침 1도, 낮 17도, 사리원 아침 1도, 낮 16도, 신계 아침 0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구름 많겠지만 오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3도, 낮 9도, 장전 아침 4도, 낮 11도, 평강 아침 영하 2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0도, 낮 11도, 장진 아침 영하 6도, 낮 7도, 청진 아침 영하 1도, 낮 8도, 김책 아침 1도, 낮 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8도, 낮 9도, 김영권 아침 영하 7도, 낮 8도, 삼지연 아침 영하 12도, 낮 3도 예상됩니다. 3월 12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은 2월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올해 10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10개국과 함께 북한의 이번 발사를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이라고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 600km 그리고 30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미국 유엔 대표부의 정무담당 제프 드로렌티스 대사는 11개국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 같은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목소리로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이 같은 우려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행동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으며 오늘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이 동참했다고 드로렌티스 대사는 말했습니다. 드로렌티스 대사는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드로렌티스 대사는 국제적 제재는 이 같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2년 이상 공식적인 대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평양과 진지하고도 지속 가능한 외교적 관여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드로렌티스 대사는 북한에 대해 외교적 경로를 선택해 지역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최애국 대우 박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주요 7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를 종료하고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애국 대우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가장 유리한 대우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애국 대우가 박탈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산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세계 경제로부터의 고립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또 러시아로부터 해산물과 주류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수입 역시 금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세계는 함께 푸틴 대통령에 맞서고 있다며 이 나라들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있고 미국은 고가시계와 자동차, 의류 등 첨단 미국 제품의 러시아 유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추가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 박탈은 미 의회 양당의 초당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에 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푸틴 대통령의 미리 계획되고 이유 없는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공격일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폐지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제 발표에 앞서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등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11일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추가 경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 EU는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서 12일부터 네 번째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이 러시아의 최애국 우대 지위를 박탈했는데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 역시 이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금융, 대출 혹은 다른 혜택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또 러시아산 철과 철강 부문 수입을 막고 러시아 고위층에 타격을 주기 위해 유럽산 명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EU는 러시아 에너지 부분에 대한 유럽의 추가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는 기술 교환과 금융 서비스 등 모든 투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1일 루마니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까지 봐온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푸틴 대통령은 진지한 외교에 관여하려는 신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루마니아는 엄청난 관대함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34만 3천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루마니아로 대피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이날 회견에서 루마니아에 파견된 미군의 수를 늘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영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일 평가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콜롬비아를 GOP 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는 두 나라의 특별하고도 긴밀한 관계에 따른 인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OP 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될 경우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 적용에서 제외돼 미 군사 기술에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나토 동맹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제공되는 안전 보장을 제공받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콜롬비아 외에도 카타르 역시 GOP 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12개 이상의 나라가 GOP 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됐는데 여기에는 아르헨티나와 호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3월 12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